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하되 그냥 존경이 아니고 배나 존경하라, 이 말은 정말로 존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18절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주로 그 타작을 할 때에 이 곡식을 마당에 쭉 깔아놓고 그리고 소가 그 위에 지나가도록 합니다. 소가 힘이 있잖아요. 밟으면서 지나다니면서 이 탈곡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에게 어떤 무거운 것을 타작기구를 메워서 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타작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소가 일을 할 때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거기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또 인용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과 또 마태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부분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약간의 단어의 차이가 있다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짐승에게도 곡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생활비를 지급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탄받을 행동을 하고 또 덕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존경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저 사람은 존경할 수가 없어. 또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기 이전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장로들, 특히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보시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장로님이나 또 목회자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잘 살펴야 된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받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느 한 사람이 좋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이 말은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때 아, 저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할 경우에는 송사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중하게 하라, 공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 지도자뿐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느 한 사람이 지목해서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한쪽 편만 될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한국에서만 있는 특별한 그 용어가 되는 수도 있어요. 자, 대부분이 자신에 대해서는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자식이 코를 흘리면은 아휴 귀엽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자식이 코를 흘리면은 불결하다 더럽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자식이 뛰어다니면은 아, 우리 애는 참 씩씩하고 용감하다라고 말하지만은 남의 자식이 뛰어다니면은 아주 못 배우고 예의가 없다, 뭘 가르쳤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은 나는 꼭 필요한 말만 해 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수다스러워 그렇게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싼 물건을 사면은 나는 꼭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걸 사서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비싼 걸 사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사치스러워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는 후하게 그리고 남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영향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공평하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공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편견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라. 이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사건건을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없애고 공정하게 처리하라 그 말이죠. 이 사무엘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편견에 빠지면 그 사람은 약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견에 어느 한 그 편애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이런 편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받은 은사는 진짜고 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가짜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고집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취미에 따라서 자기 어떤 성품에 맞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파당이 생기잖아요.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또 뭐 아볼로파가 생기고 예수파가 생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짓는 것은 이거는 교회를 해적하는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어떤 그 외모나 어떤 자기 관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돈이 많은 어느 노부부가 계셨어요. 아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기념하면서 아들을 기념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의미 있게 쓰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그 대학에 기부하고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부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 갔는데 수위가요. 막아요. 뭐 때문에 왔어? 나 총장님 만나러 왔어요. 가만 보니까 총장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아주 그냥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 그 수위한테 아주 그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수위를 보고 그럽니다. 이런 대학교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만 있으면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위가 또 다시 한번 보면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거대한 돈을 그 대학에 좀 기부하려고 했는데 이 수의실에서부터 나를 무시하고 막는구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대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서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에다가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면은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서부에 아주 하버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학교를 세웠죠. 그 스탠포드를 세운 분이 바로 그 할아버지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그 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연을 알게 된 그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참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수의실에다가 정문에다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크게 써서 붙였다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돈이 없게 생겼네 저 사람은 행색이 가난한 사람 생겼네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것도 이건 잘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은 완전무기를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려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만 주장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편견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나와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지 어떤 내 중심으로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을 판단할 경우에는 실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편견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장가를 가는데 외삼촌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했는데 레아를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해서 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사실 자기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편애하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네 분의 여성을 통해서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자녀에게는 관심 별로 없었어요. 라헬이 낳은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무 옷을 입히지만 요셉은 내가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들 그래서 채색 옷을 따로 지어서 입혀줍니다. 그 채색 옷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로 말하면 얘는 앞으로 내가 죽으면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야 후계자야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애하는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형제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버지는 편애해서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요셉을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저 애굽으로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편애하는 그 야곱의 눈에는 피눈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났습니까? 비극이죠. 바울에게도 편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힘이 든다고 떠나간 마가. 이 마가는요 도련님이에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고생을 별로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 그 일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 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편견을 가져요. 아이고 쟤는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갈 사람이야. 그래서 쟤는 데려가면 안 되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데려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워요. 여러분 바나바나 바울이 초대교회 얼마나 참 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편견 때문에 다투고 이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나중에 가서 화해를 하긴 하죠.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내 사역에 필요하다. 그런데 그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마가는 훌륭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한때의 실수나 한때의 부족한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달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하이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얘는 아주 볼품이 별로 없어요. 키도 작고 부모는 별로 그 아이가 좋지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어린 나이에 사관학교로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키는 153cm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관학교는 다 잘생기고 큰 애들이 오잖아요. 키가 작다고 난쟁이로 돌림을 받습니다. 그 왜소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교로 임관되지도 못했죠. 그렇지만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뭐 동료를 원망하거나 또 사관학교 선생님들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북전쟁이 터지죠. 장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북군의 장교로 나가서 전쟁에 임하게 됐죠. 가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관들이나 부하들에게 별로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죠. 성실함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미국의 최초로 육군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율리어스 그란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왜소함,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 편견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유명한 언어학자가요, 이 인류의 최초의 언어가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처음으로 이 주고받는 대화, 그 무슨 랭귀지를 사용했을까? 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다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 이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로서 이분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한 번은, 아, 이렇게 해보자. 어느 신실한 그 부부를 택하고 그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와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격리시키고 음식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절 유모를 세워서 젖을 먹이고 음식을 주고 애를 키우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접촉하면서 절대 말 한마디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서 첫 마디를 하게 됐습니다. 첫 마디가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헬라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가장 언어 중에 정확한 언어예요. 그런데 이 연구를 한 학자가 바로 헬라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는 그 편견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언어학자가 했으면 한국말이 최초의 언어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런 편견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편견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편견이 없으시다, 정확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이렇게 시시한 시골에서 태어날 사람이 아니야.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무슨 그런 메시아 선지자가 날 수가 있어. 그런 그 편견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편견을 왜 버려야 될까? 편견은요,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어. 그 유대인들의 그 편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판단, 잘못된 거, 편견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은 비난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편견 때문에 파당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아볼로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최고야,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무슨 소리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교회 기둥이 아니냐? 베드로를 따라야지,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베드로는 한불 갖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바울이 최고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지. 그래서 예수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런 편견 때문에 파당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나를 추종하십시오, 내 파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볼로도 물론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를 추종하십시오, 파당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잘난 사람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파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요, 편견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잘 믿는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 15장 14절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 빠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 자기들의 평균을 가지고 진리를 막고 예수 믿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막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을 편견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을 가지고 파당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과 이웃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면 그 특징이 어떠하냐, 지금 여덟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이 성결하다는 말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진실하다는 이야기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조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 성결한 사람이 이런 것을 이름으로라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5절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건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거는 어쩌다 한번 실수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니죠.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자리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노인이요,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 저는 원래 75인데요 제가 결혼하고 5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한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제가 그만 한 아가씨를 만나서 외도를 하고 말았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두 달 전이라고요? 그럼 왜 그때 오지 않고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왜 성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노인 한 이야기가, 저는요 성당에 오늘 처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교 신자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불교 신자인데 왜 그럼 저에게 와서 이 고해성사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노인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제가 외도한 것을 온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신부님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자랑하러 왔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걸 죄라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려온 지혜는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분노를 자극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남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죠. 싸움을 도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화평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화평을 깨는가, 그것을 보면 그 지혜가 하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지혜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려 깊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가 있는가 땅의 지혜가 있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순이라고 합니다.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똥꼬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제안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옳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죠. 긍휼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긍휼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반대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동경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선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니까 악을 멀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편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과 같은 거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차별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야고보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성결을 심으면 성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관용을 심으면 관용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양순을 심으면 양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긍휼을 심었으니 긍휼의 열매를 거둡니다. 진실을 심었으니 진실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그 지혜를 받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편벽과 거짓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